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을 통해 SBS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저는 프로듀서 홍태경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은 뜻깊은 날입니다. 80년 전에 오늘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해방의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 시간 호주 전역의 한인 동포 여러분들과 저희 SBS 한국어 방송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 호주는 비록 고국의 땅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 마음이 이 고국의 땅과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동시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발전한 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라 생각되는데요. K-문화의 열풍이 호주 사회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재외 동포로서의 그 사명감을 새롭게 다져보는 광복절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SBS 한국어 방송에서는 광복절을 기념해서 시드니에서 열린 달리기 이벤트 파리로 런 행사를 잠시 후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준비한 소식으로는 지난 13일 멜번 도심의 한인마트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익스플레이너에서는 호주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상속의 기대치와 현실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BS 온디만드 영화 소개해드리는 신의 책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이번 한 주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SBS 한국어 방송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외교부 차관이 호주에서 확산하고 있는 반유대주의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호주에서 여성 노동 참여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 호주 최대 규모의 소매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샤레나 스켈 이스라엘 외교부 차관은 호주에서 증가하는 반유대주의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호주에서 거주 경험이 있는 하스칼 외교부 차관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유대인들이 호주의 거리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결코 상상해 본 적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치인들이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대신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목소리에 영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시드니 하버브릿지에서 행진한 수만 명의 사람들, 팔레스타인 국민과 함께하는 호주인들에 대해 하스칼 차관은 테러단체들에 속아 넘어간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 truly believe that most of this crowd was the same crowd who was gathering together since the 8th of October.
하스칼 차관은 저는 이 군중의 대부분이 10월 8일부터 모여온 같은 군중이라고 믿는다며 나머지는 과격한 지하드주의의 이념을 홍보하려는 자들의 손에 이용되는 바보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불행히도 호주에는 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그 테러 조직과 과격한 지하드주의의 조직 선전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힐난했습니다. 호주 범죄정보위원회와 대학들이 실시한 폐수 분석 결과 2024년 8월까지 1년 동안 메틸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의 소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DMA 사용도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전체 불법 마약 소비량은 22톤 이상, 시장 가치는 약 115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중 메틸암페타민 소비만 12.8톤에 달해 국제범죄조직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호주 경영인협회가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가 매년 10억 달러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빅토리아주의 카페 창업자가 커피 한 잔을 팔기 위해 36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례, 뉴사우스 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 국경을 넘는 골드코스트 기술자들이 수백 달러의 허가 비용을 내야 하는 사례 등을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규제 부담을 1%만 줄여도 10억 달러의 소비자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짐 차모스 연방 재무장관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eah, we've already got an agenda to boost productivity in our economy. We're rolling that out and we're delivering it.
차모스 연방 장관은 우리는 이미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를 실행 중이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중하고 협의적인 방식으로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제개혁회의는 경제의 주요 시스템 구조적 문제, 특히 생산성, 회복력, 예산 지속 가능성을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합의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용통계에 따르면 호주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호주 통계청은 지난 한 달 동안 2만 5천 명이 추가로 고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월 창출된 6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 중 4만 개를 여성들이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실업률은 4.2%로 6월에 보고된 4.3%보다 소폭 개선됐습니다. 실업률 하락은 경제 건강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올해 5월 정규직 일자리의 평균 임금은 2010달러로 상승했으며 이는 정규직 평균 임금이 2000달러를 넘어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이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앵커리지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I think it's going to be a good meeting, but the more important meeting will be the second meeting that we're having. We're going to have a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myself.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좋은 회담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회담은 우리가 가질 두 번째 회담이라며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제가 함께 회담을 가질 것이고 아마도 유럽 지도자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마도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다며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 상당수는 이번 회담 자체가 이미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승리를 안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반무슬림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10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피해자 지원 한라인, 사례 관리 시스템, 이슬람 혐오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크린스민스 주총리는 이슬람 혐오가 과소보고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는 이 나라에 자리 잡을 곳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호주 이슬람 이맘 협의회가 주관하며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인식 제고도 포함됩니다. 이 발표는 시드니 하버브릿지에서 열린 대규모 친팔레스타인 시위 이후 이뤄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빅토리아주에서 19명이 천만 달러 이상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호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소매 절도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경찰은 이 조직이 주로 임시비자, 학생비자 또는 브릿징 비자를 소지한 인도 국적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대형 슈퍼마켓에서 유아용 분유, 의약품, 비타민, 전기칫솔, 위생용품 등을 훔쳤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상품들은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공급돼 재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빅토리아주의 소매 절도 사건은 지난해 38% 증가해 4만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말 호주에서 K-POP 커버 댄스 경연대회가 진행됩니다. 대회 우승자는 8월 16일 시드니 서부 파라마타에서 열리는 대회에 진출하게 되며 9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결선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개미국인 아티스트 오드리 누나는 호주에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오드리 누나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인기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에서 미라 목소리를 맡았으며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영화의 인기를 언급했습니다.
Actually, when I was recording the songs for this movie, I did tell my mom. I was like,
오드리 누나는 사실 이 영화의 노래를 녹음할 때 엄마에게 이 영화는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며 K-POP, 한국 문화에 대해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광복절을 맞아 대북 대일 메시지를 담은 경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첫 경축사에서 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니라며 우리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찾은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항일투쟁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 명예를 지키는 건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대화의 손길을 재차 내밀었고 일본에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위화 65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902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 주말인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곳에 따라 흐립니다. 10도에서 18도, 멜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6도에서 12도, 브리즈번, 맑고 10도에서 25도, 퍼스, 맑고 5도에서 20도, 애들레이드, 소나기 가능성 있고 8도에서 14도, 캔버라, 소나기 가능성 있습니다. 3도에서 낮 최고 12도, 호바트, 소나기 가능성 있고 4도에서 12도 예상됩니다. 다윈, 맑고 20도에서 낮 최고 33도, 서울은 내일 흐리고 26도에서 31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SBS Radio.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네, 호주와 한국 세계 소식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사건 사고 소식부터 전합니다. 지난 14일 멜번 도심의 한인마트로 차량이 돌진해 보행자와 매장의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조에 나섰고 피해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KT마트는 당일부터 정상 영업을 재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한을 프로듀서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경 멜번 도심 한복판에서 한인마트로 차량이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엘리자베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인마트인 KT마트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북동부 아이바노에 거주하는 87세 남성이 몰던 청록색 메르세데스 벤츠 세단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차량은 길을 걷던 19세 남성 보행자를 먼저 들이받은 뒤 마트 전면 유리를 그대로 들이받으며 매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차량은 멈추지 않고 매장 안에 놓인 냉장고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손님이 냉장고 뒤에 갇히는 등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직접 부상자 구조에 나섰던 코리 레이드 씨를 만나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So obviously an elderly gentleman, he's just sort of accelerated straight through that window there into I think it was about five sort of fridges and there was two.
레이드 씨는 노인 한 분이 가게 창으로 차를 몰아서 약 5대의 냉장고에 부딪혔다며 그래서 냉장고 뒤에 있던 두 명의 손님이 갇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가 가게 안에 있었고 사람들도 갇혀 있었다며 SES와 소방대가 와서 그들을 구출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도로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But apart from that, yeah, we had a massive sort of a massive clean up on the street.
레이드 씨는 도로도 정리가 필요했다며 20대의 차량이 도로를 완전히 막고 있었다고 당시의 혼잡함을 덧붙였습니다. 레이드 씨는 운전자를 차에서 직접 구출한 뒤 냉장고 뒤에 갇힌 손님의 구조도 도왔습니다.
Yeah, well, the guy who was driving the car got out fine, but yeah, the guy behind it, I think two got taken to hospital. So yeah.
레이드 씨는 운전자는 괜찮다며 차를 운전하던 남성은 무사히 나왔고 제가 그분을 차에서 끌어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뒤에 있던 남성도 병원으로 이송된 것 같다며 뒤로 달려가서 다른 두 명의 부상자를 발견하고 길을 정리하며 그들이 괜찮은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로열 멜번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목격자 조니 다트 씨는 인근에서 교통통제원으로 근무하던 중 큰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went around the other end of the block and heard all of the emergency services rocking up.
다트 씨는 긴급구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며 길은 이미 차단돼 있었고 긴급구조대로 가득 차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트 건물은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입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사고 지점인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외곽 차로는 한동안 통제됐으며 사고 당일 오후 4시 무렵 차량이 철거된 뒤 청소와 유리 교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KT마트는 사고 당일부터 정상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멜번 시티 내 한인마트가 많지 않아 문을 닫았다면 동포들의 불편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매장 전면은 임시 목재 구조물로 보강된 상태이며 매장 안 일부 냉장고에는 사고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선 운전 적합성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DAG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다음 이어지는 소식은 8.15 광복절을 맞아 시드니 한인사회에서 열린 뜻깊은 행사 만나봅니다. 지난 주말 시드니에서는 크로이든 파크 한인회관에서 출발하는 특별한 달리기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8.15 광복절 런 행사였는데요. 함께 달리는 8.15의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의 광복절인 8.15를 앞두고 한인들이 모여서 함께 걷고 뛰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젊은 한인들은 누구이고 또 어떤 계기로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됐는지 전화 연결해 만나봅니다. 이번 8.15 러닝 이벤트, 8.15 런을 주최하신 런투유의 박성미 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먼저 런투유라는 단체가 달리기를 하는 단체라는 건 이름을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단체 소개를 네. 먼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런투유는 달리기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시드니 기반 러닝 커뮤니티입니다.
네.
저희 경기런이 월요일 저녁 7시 매주 로즈에서 있고요. 멤버 누구나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페이스로 이벤트를 올릴 수 있는 클럽입니다.
아, 어떤 분들이 네, 이렇게 런투유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처음에 시드니 곳곳 달리는 모습을 SNS에 공유하면 시작이 되었는데
네.
이제 꾸준히 함께 달려오던 차영경, 김미숙, 함경진, 이호인이 뜻을 모아 더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달려보자는 취지로 모여서 탄생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규모가 상당히 좀 커지신 건가요?
네, 지금 규모는 180명 정도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또 달리기를 좋아하시니까 이런 네. 단체가 점점 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난 주말에 시드니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절 기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8.15 런 네. 달리기 행사를 주최하셨어요.
네.
네. 어떤 계기에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아, 네. 저희가 올해 4월 안작데이를 맞아서 가평전투에 참여한 호주 군인들과 한국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가평 스트리트까지 러닝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를 통해서 해외 거주 한인과 외국인 러너들이 애국심과 러닝을 통해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8.15 런을 시드니에서도 직접 열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재외국민 중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8.15 런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 그러면 이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첫 개최이다 보니까 모든 게 도전이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코스 설정이나 안전관리, 행정 절차, 후원 협력 같은 많이 힘들었는데요.
네.
운영진과 자원봉사자들이 그래도 밤낮 없이 발로 뛰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네, 저희가 7월부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였고
네.
처음에 목표 인원이 50명이었어요.
네.
저희가 뭐 자체 오픈 카톡방, 인스타, 스레드, 페이스북 등등 SNS에 홍보를 했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룹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런치 내 사장님들의 후원이 이어져서 저희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파리로를 기념하면서 달리기를 하셨나요?
네. 저희가 총 참가자는 150명이었고 네. 사실 더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첫 이벤트라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150명이면 기존에 기획을 하셨던 50명은 훨씬 넘어서는 숫자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어떤 피드백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시드니에서 처음으로 파리로 러닝 개최한 거에 대해 모두 자랑스러워하셨고
네.
또 이렇게 함께 달릴 수 있는 같은 옷을 입고 함께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날 같이 달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달이랑 이런 그 증서 같은 것도 주신 것 같은데 어떤 걸 준비해서 주신 거예요?
저희가 피니쉬 메달 두 개를 디자인했고요.
네.
하나는 이제 그 광복절이 빛을 찾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횃불에 흑백 바탕에 횃불을 들고 있는 걸로 했고 하나는 태극기 모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참여자들한테도 그 메달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메달의 의미를 보고 상징을 보고 또 더 의미가 있으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당일 8월 10일에 마라톤 코스를 진행하셨는데 이 코스 길이를 보니까 또 8.15km, 8.15의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네, 저희가 일부러 8.15km로 맞췄습니다.
네, 아, 세세한 곳, 디테일하게 또 그 의미를 많이 담기신 것 같은데 아, 행사 당일에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네, 요새는 자꾸 비가 오는데요. 네. 당일 아침까지도 비가 내렸는데 행사 시작 전에 기적적으로 비가 그쳤고 또 이제 참가자들이 물 웅덩이를 피하지 않고 달리는 모습에서 진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리에 꽂고 비에 젖은 길을 달렸는데 마치 그 장면이 독립을 향해 행진하던 그날을 재현하는 듯해서 보는 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마지막 걷는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그룹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최고령 참가자와 최연소 참가자가 손을 잡고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장면이었습니다.
아, 그 말씀하신 최고령과 최연소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네, 최연소 참가자가 7살이었고 네. 최고령 참가자가 70세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제외 국민 또 최초의 달리기 네. 파리로 달리기 행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뿌듯한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행사 내년에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참가자 대부분 벌써 내년에는 날씨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등등
네.
당연히 내년 진행하는 행사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희도 파리로 런을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아쉬웠던 점 저희가 더 많은 참가자를 받지 못했던 게 정말 아쉬웠는데요.
네.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과 달릴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이나 아직 참가는 못하셨지만 또 내년에 기약하고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파리런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초성럭, 3.1절 등등 러닝을 또 기획 중이고 향후 봉사단체와 협력해서 뭐 쓰레기를 주우며 러닝하는 플로깅 등등 지역 사회에도 러닝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데요.
네.
저희 특히 파리로 이벤트는 운영진만으로는 절대 개최될 수 없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의미의 이벤트라며 기꺼이 후원해 주신 업체들, 또 함께 달려주신 런투유 멤버분들, 당일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끝낼 수 있도록 앞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자원봉사자분들, 페이서분들, 헬퍼분들 모두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내년에도 이 길 위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지난 주말에 광복절 8.15 런을 주최하신 런투유의 박성미 회장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njoy more stories in your language by visiting
sbs.com.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8월 15일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신데요.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로 이어갑니다. 호주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상속액 기대치와 노년층이 생각하는 상속액 기대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또 이들이 생각하는 상속액 기대치, 실제로 받게 될 상속액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익스플레이너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Explainer.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을까요? 내게 주어질 상속액, 과연 얼마나 될까? 네, 물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는 자녀는 없기 때문에 아마 밖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일 텐데요. 하지만 한 번쯤은 아마 궁금해했을 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많은 젊은 층 호주인들이 자신이 받게 될 상속액을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인 콜로니얼 퍼스트 스테이트, 네, CFS가 최근 18세 이상 호주인 2,2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호주의 젊은이들은 자신이 받게 될 상속액 기대치로 약 52만 5천 달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상속액 기대치, 네, 40세에서 49세 사이 호주인의 기대치와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40세에서 49세 사이 호주인의 상속액 기대치는 54만 7,667달러였습니다. 반면에 65세에서 74세 사이의 노년층이 예상하고 있는 상속액은 약 16만 7,624달러로 젊은 층이 예상하고 있는 상속액의 채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실시한 CFS의 캘리 파워 최고 경영자는 생활비가 상승하지만 임금 상승률은 정체된 상황에서 주거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젊은이들이 상속 형태로 재정 지원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수조 달러 규모의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상속액 규모가 호주의 젊은이들의 기대치와는 일치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2021년에 작성된 생산성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호주에서는 1조 5천억 달러의 재산이 이전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 약 90%가 상속의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향후 수십 년 동안 3조 5천억 달러의 재산이 추가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부의 이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수혜자들, 항상 젊은이들은 아닙니다. 멜번대학교의 힐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속 재산의 수혜자들은 55세 이상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들의 상속액은 평균 27만 5,619달러였습니다. 호주연구소의 맷 그루드노프 수석경제학자는 호주의 젊은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데 상속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절망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욕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루드노프 경제학자는 과거에는 상속이 부의 재분배 수단이었지만 점점 더 소수에게 부가 집중이 되면서 많은 재산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흘러갈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루드노프 경제학자는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게 될 상속액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실이 아닌 희망의 근거를 둔 추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호주 사회서비스위원회가 작성한 2024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소득 불평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가장 부유한 10%의 가구가 호주 전체 재산의 44%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또 65세 이상 가구는 35세 이하 가구보다 약 4배 정도 부유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상속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지만
생산성위원회는 평균 상속액을 약 12만 5천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루드노프 경제학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상속액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루드노프 경제학자는 물론 은퇴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집을 살 수 있다거나 인생 대부분을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CF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유산을 남길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8%에 불과했습니다. CFS의 크레이그 데이 기술 서비스 책임자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속액 기대치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같은 대화를 일찍 나누게 되면 가족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자신의 가치와 목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데이 씨는 부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물려주는 것이라며 가족들이 자신의 의도와 필요 또 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는 것이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익스플레이너 함께 하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조사 결과였네요. 이 젊은 층이 기대하는 상속액이 52만 5천 달러인 반면에 실제로 상속을 줄 노년층은 16만 7천 달러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무려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이런 기대치 차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상속에 의존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어쩌면 현실보다는 희망이 반영된 수치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가 조언한 것처럼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부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물려주는 것,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역시 이 기대치와 현실 사이 간극을 줄이려면 결국 대화가 답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시네챗으로 이어갑니다.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챗에서는 억압을 넘어선 한 이민 여성의 용기를 그린 작품 썬댄스 영화제 관객상에 빛나는 영화 쉐이다 소개합니다. 이란계 호주 이민자 감독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폭력과 편견 속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삶과 자유를 찾아 고군분투하는 모습 섬세하게 그려낸 영화인데요.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이어서 시네챗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SBS 온디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미애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볼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오늘은 누오라 니아사리 감독의 2023년 비유적 최근작이죠. 호주 영화 쉐이다입니다.
네.
제39회 선댄스 영화제에서 이제 초연을 하고 관객상을 수상하며 첫 선을 보였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한국 관객들을 만났었습니다. 호주에서 사는 이란 이민자 쉐이다와 그녀의 딸 모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네.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 쉐이다 호주에서 매년 8월 열리는 멜번 국제영화제 제71회 2023년 개막작으로 상영이 됐었습니다. 말씀하신 썬댄스 영화제를 비롯해 콜카타 국제영화제에서는 호주 현대영화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또 2024년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 부문에 호주 대표로 출품되기도 했던 작품이라서 기억이 납니다. 감독 본인이 이란계 호주 이민자로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이 자전적인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인지 줄거리부터 좀 들려주시죠.
영화는 1990년대를 배경으로 쉐이다와 그녀의 6살 난 딸 모나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란 출신의 쉐이다는 굉장히 지치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여성 보호소에 입소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녀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임을 이제 관객은 알게 됩니다.
네.
쉐이다의 서구식 생활 방식을 못마땅히 하고 또 폭력적이기까지 한 남편을 피해서 이제 보호소에 온 건데요. 쉐이다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상담받고 또 기록도 하고 이제 법적 자문을 계속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사는 남편 호세인이 딸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 딸 면회권을 허락해요.
Lara, this is Shada. She's here with her daughter, Mana. Hey, what's up? What's up? What's up? Your name is Shada. I have no kitchen show. The judge has issued Hossein temporary access.
I don't know. It means Hossein can see Mana alone, unsupervised.
So?
So?
What about Americani?
그래서 쉐이다는 어쩔 수 없이 정기적으로 남편을 만나고 그때마다 마주치는 남편의 이제 협박 아니면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절박한 붙잡음이랄까 이런 네. 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남편이 이대로 모나를 데리고 이제 어디론가 가버릴까 하는 모나를 뺏길까 하는 두려움 마음이 아주 가득합니다.
네. 호주 이민자이자 6살짜리 딸 모나의 엄마로서의 한 여성의 삶.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유를 지키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그 이민자로의 삶과 또 그 종교적인 강한 신념이 되게 도드라지는 나라 출신이라는 점.
네.
이제 같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히 호주라는 곳은 그녀에게 이제 일종의 예를 들면 머리를 마음껏 자르거나 또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으로의 기본적인 자유로운 권리를 주는 곳임과 동시에 또 그 안에 있는 그 이민자 커뮤니티라는 좁은 관계망을 통한 보호와 또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 무성한 괴소문 등에 아주 양가적인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보호소의 그 유사한 처지의 사람들과의 교류 또 그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제 쉐이다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가족과도 같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이제 자립하기 위해 세상과 또 편견에 맞설 힘을 냅니다.
네.
또 더불어 모나라는 자신이 지켜내야 할 딸, 또 그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쉐이다를 이러한 위기에서 극복할 힘을 더욱 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민자인 쉐이다에게 호주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곳인 동시에 또 다른 장벽이 존재하는 이중적인 공간이 되는군요. 네, 그 안에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쉐이다의 여정이 더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이 홀로 맞서기 어려울 상황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쉐이다의 용기와 주변의 도움과 연대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영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삶을 위한 고군분투의 과정이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통렬하게 그려진 영화였고요.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아주 섬세한 촬영, 인물들의 감정선 포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영화는 굉장히 정적인 분위기지만 그 안에 쉐이다가 느끼는 불안함, 고통, 그리고 또 더불어 피어나는 그 삶의 의지, 생명력, 확고한 의지 등이 아주 생생하게 전달됐던 영화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시네챗은 인권과 삶을 향한 투쟁, 한 여성이 자기 삶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 외롭지만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이야기를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게 풀어낸 영화 쉐이다 만나봤습니다. 네, 권미 리포터 오늘도 의미 있는 특별한 작품 소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من نمی ترسم.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다양한 소식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먼저 지난 13일에 멜번 도심의 한인마트로 차량이 돌진해서 보행자와 매장 손님이 다치는 사고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사고 직후에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조에 나섰고 또 피해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요. 또 사고가 발생했던 KT마트 당일부터 정상 영업 재개했다고 하니까 마트 이용객들에게도 큰 불편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로 이 광복절에 앞서서 지난 주말 시드니에서 개최됐던 8.15 달리기 행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행사를 개최한 달리기 그룹 런투유의 박성미 회장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행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건강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타국 땅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결속을 다지고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기념하는 모습 정말 건강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는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이 재외국민으로서 한국인의 자부심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북돋아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SBS 한국어 방송 마지막 순서 시네챗에서는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영화 쉐이다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수록곡이죠. 백지영의 See You Again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김하늘, 저는 홍태경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